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이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음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 맏아들이 예 알겠소이다 하고는 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실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그게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도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정말 누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맏아들 같은 그런 마음의 세계는 여러분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신앙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실소이다 하고 여러분 거절하지만 속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뉘우치고 마음을 꺾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맏아들은 곁으로 볼 때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네네 하고 예스맨이죠. 예스맨. 그러나 중심에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뜻이 있으니까 곁으로 잘 듣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원함을 따라 이런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을 결국 거역하는 걸 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일본 수양회를 여러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제 가니까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사역자 교제 때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번 일본 칸타타 때 이틀을 이제 칸타타 하나 하면서 거의 한 5회 공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회를 했는데 약 한 전체 2천 명이 왔대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칸타타보다는 이제 사역자들하고 여러분 이 사모님들이 교제를 이제 하시려고 숙소를 호텔로 정했는데 호텔에서 안 주무시고 그래 이제 동경교회 그 예배당에서 주무시면서 사역자나 사모님들이 목사님한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거리를 좁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첫날 바로 이제 처음으로 교제할 때 목사님이 야, 2년 안에 일본 전 교회가 다 망한다. 동경교회도 2년 안에 다 말아먹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강남에 신앙이 좋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 우리 형제들로 다 교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년 뒤에 망한다. 다 망한다. 근데 이제 안 망하려고 안 망하는 이야기 하죠. 아, 목사님, 우리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9만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참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사역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목사님이 망한다고 하면 우리 망하겠네요. 2년 뒤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걸 탁 이래 땡겨서 현재 딱 보면 2년 뒤에가 아니라 두 달 뒤에 아니면 2주간 뒤에 아니면 2시간 뒤에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망했네요. 우린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막 어려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막 그런 이제 간증을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내 말이 좀 들어가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면서, 야, 일본이 살겠다. 막 일본이 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우리가 오랫동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안 받고, 늘 우리 생각으로 반응하고, 우리 오름 가지고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얄팍한 지식과 어떤 내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망한다면 망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망한다 그러면 안 망하려고 몸부림쳤고, 더 잘하려고 애썼고, 너무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도 이제 부충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제가 칠레에 4년 가까이 있다가,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작년 그린 7월 30일 날 나왔죠. 한 번은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김 목사 한국에 이제 나올 때가 안 됐는가. 그래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칠레에 처음으로 이런 이제 월드 캠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9월 17일부터 우리가 3박 4일 이제 하게 됐어요. 마침 18일은 이런 칠레 이제 이 독립 기념일이에요. 최고 큰 명절이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연휴가 되는데 그 기간이 딱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월드 캠프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들이 그때 여러분 장소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장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리 알아봐도 장소가 전부 다 이제 풀로 찬 거예요. 그래서 9월달은 칠레 9월달은 이제 국군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외부 다른 이웃 나라들의 군인들이 들어와요. 그 행사를 도우려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독립기념일에는 어떤 홀이든 다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 장소만 알아보는데 우리가 3개월이 걸렸어요. 하여튼 아무리 뒤져보고 다 뒤져봐도 없는데 하나가 딱 나와 있었어요. 극장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그 무대를 만들었는데 무대가 너무 작고 탈의실도 아주 빈약하고 한 1300명 들어가는데 야, 이 무대 좁아서 야, 이 칸타타를 하겠나? 또 행사를 하겠나? 뭐 정 없어가지고 거기라도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이제 숙소를 이제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현지인 자매가 목사님 우리가 후원을 받으려면 그런 이제 큰 호텔을 얻어야 한다고 뭐 작은 호텔 그런 데는 이제 후원이 없다고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서 그런 이제 기업이 되어야 이 후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침 이제 칠레에 세라톤 호텔이라고 이런 미국 호텔이잖아요. 별 다섯 개 아주 크거든요. 뭐 뒤에 뜰이 굉장히 넓고 그 호텔에 뭐 수영장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이제 아이와이프 홍보도 하고 우리 이제 월드 캠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설명회를 했더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가격을 깎고 80%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마침 이제 보니까 거기 컨벤션 센터가 있어가지고 길이가 42m, 폭이 16m, 높이가 4.5m. 높이가 참 이 천장이 낮아가지고 이제 이 칸타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밖에 없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80% 후원을 받으니까 거의 뭐 전체 다 해서 여러분 거의 뭐 2만 3천 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기실, 그 다음에 합창단 연습실, 그 다음에 리프레션 하는 이제 홀, 뭐 목사님 합창단 모든 이제 사람들의 숙소.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가 싸게 우리가 후원을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마침 거기 한국 형제 하나하고 이제 칠레 형제 하나하고 장년인데 막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아니 공짜로 빌려준다는 데가 있는데 왜 돈을 굳이 들여서 그 저 좋은 호텔에 살려고 하냐. 그래 이 캠프가 박 목사님을 위함이냐 합창단을 위함이냐 우리 칠레 청소년들을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공짜로 빌려준다는 데서 하지. 좀 열악하지만 그래 이제 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래 제가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공짜로 빌려준다는 데는 일반 교회인데 거기 한인들이 한 18명 나가요. 거기 이제 책임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책임자인데 하여튼 그 빔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실내 체육관처럼 도움으로 지어가지고 한 2,500명까지 들어가요. 빡빡하게. 그리고 옆에 이제 300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뭐 식사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장소 때문에 고심하다가, 우리 메시고 있는 그, 신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하는데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냐. 그리고 신목사님은 행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뭐 훤하지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 기준을 딱 가지고 그 장소를 보니까 하나도 우리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칠레 이 산티아고 최남단에 조만한 동네 있는데 그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시골 같고 그 동네는 또 마약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올라 그러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서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도움으로 돼 있어가지고 불나면 여러분 쇠가 이제 녹잖아요. H빔이. 그 쇠가 열을 받지 않도록 우라탄으로 다 쏘아놨어요. 그 우라탄이 좀 방음을 해주나 했더니 더 울리더라고. 그래서 아아 하면 막 굉장히 소리가 울려요. 그래가지고 야, 이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어떻게 하냐. 여기 스텝이 와서 스텝들이 가져오는 장비 가지고 이 울리는 소리를 어떻게 다 잡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무대가 없어요. 무대 설치, 조명 설치 하면 전에 빠라가이에서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돈이 자그마치 한 3만 불 가까이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업자들한테 이걸 맡기면 돈이 2만 불 이상 3만 불 가까이 나갈 거다.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것보다 호텔이 훨씬 낫지.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 그런 좋은 호텔을 가봐.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서로 오지.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도 전혀 이야기를 안 듣고 나중에 이메일로 여러분 이제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띄웠어요. SOS 칠레 교회 목사님이 지금 호텔에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자그마치 몇만 불이 더 가는데 여기 공짜로 빌려준다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위함이냐. 그래서 막 물질의 부담을 느끼고 형제들이 다 떠났다. 자기 둘만 그렇지 아무도 시 없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막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월드캠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주춤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오시라나. 그래가지고 왜 그래 생각이 어떠냐 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것은 이제 내 생각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목사님 다 뭐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면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메일을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메일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 자기는 뭐 아무 메일을 목사님은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 필시 이 칠레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이제 감을 잡으시고 네, 파라과이의 한의용 선교사한테 뭐 칠레에서 뭐 매일이 그래 날라온 게 있는가? 아, 안 그래도 형제들한테 받은 게 있다고. 그럼 그거 번역해가지고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 번역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시더니 그래 뭐 목사님을 위함이냐 아니면 뭐 합창단을 위함이냐 우리 칠레 청소년들을 위함이 아니냐 왜 호텔에서 하려고 하냐 공짜로 빌려준다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물론 잘 형편을 현장을 잘 모르지만 이제 형제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일단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편이잖아요. 그 소리를 크게 듣죠. 그래 다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김 목사 지금 당장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7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나는 호텔에서 안 해. 호텔에서 하면 날 욕보이는 거야. 근데 마침 그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대훈 선교사가 어머니가 위도하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안 돌아가시고 마침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쭉 우리 칠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이 칠레 가서 마침 우리 캠프 때 진행이에요. 지금 가면 아무 장소가 없다, 장소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막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오전에는 놀러 캠프하고 저녁에는 대전도 집회로 그런 분위기로 하자. 그러면 저녁에 대전도 집회를 한다면 지금 세라톤 호텔은 조금 이제 외진 건 아닌데 교통이 조금 불편하고 산 쪽으로 좀 있어요. 그래봐야 뭐 시내하고는 가깝죠. 차 타면 뭐 2, 3분이면 다 통과되니까. 그래도 지하철로 이제 가까이 지하철이 있어서 그 장소는 그 극장 하나 있는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근데 그거는 무대가 너무 적어서 그게 아마 행사하기 힘들 거다. 어쨌든 가서 그 두 명이 시험 들었는데 그 형제 둘이를 데리고 현장을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한테 공짜로 빌려주겠다는 그 장소하고 호텔에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보여줘가지고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김 목사 말은 들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공짜로 빌려준다는 데서 하면 무대하고 조명시설을 다 하려면 3만 불 가까이 들고 호텔에서 하면 2만 3천 불이면 다 끝난다. 어디가 더 싸냐? 그 사람들이 공짜라는 어떤 관념이 탁 박혀가지고 있는데 그 관념을 바꿔야 된다. 결국이어도 돈이 들어가고 호텔도 돈이 들어가는데 호텔이 더 싸게 친다. 그래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풀어줘라.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김 목사님이 가서 칠레 가보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호텔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장소가 여기밖에 없고 그 형제 둘이가 그렇게 반대하고 했는데 내 말을 듣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쭉 듣고 그러면 호텔에서 하자. 그래서 호텔에서 했어요. 그래서 합창단도 너무 IT 마치고 오니까 처음에 IT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도미니카로 이제 넘어왔는데 목사님이 야 IT 있다가 도미니카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 칠레 오니까 이제 더 천국이죠. 그래서 이번에 호텔 하면서 막 합창단이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 스텝은 너무 좋았대요. 칸다타를 안 해서. 그래서 스텝은 막 푹 쉬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칠레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야, 김 목사가 큰 일을 안 해봐가지고, 시청에서 그래 다 후원해주기로 했다는데 후원 하나도 못 받고, 옛날에 한국에서 작년에 핵안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칠레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는데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 우리 칠레 단기들이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번에 야 대통령도 잘하면 연결되겠다 했는데 야 대통령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못 만났죠. 그래서 큰일을 안 해봐서 후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우리는 후원 많이 받았는데 호텔에서 그래 80%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지. 그 컨벤션 센터 그거 하루에 빌리는데 14,000불인데 그래서 우리가 3일 빌렸는데 너무 싸게 숙박비니 뭐니 전부 다 목사님 대기실, 합창단 연습실, 리셉션 할 자리, 장소 다 우리가 이제 후원받은 거죠. 그래서 뭐 음료수도 후원받으려고 그러고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에게 후원해 주려고 그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은혜를 입고 준비 잘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또 한국에 나오니 들리는 소문이, 소문이 항상 문제예요. 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을 직장 얻으라 그러고, 나가서 방 얻어 나가라 그러고, 그럴 거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 아, 이거 이제 좀 끝을 내자.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나자 말자. 그래, 사역이 안 되지. 제가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쨌든 빨리, 자, 안 되니까 빨리 나가. 나가. 그 말을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사역 안 됩니다.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안 들었습니다. 못 하겠지? 예, 못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속에 뭐 믿고 있어? 뭘 그래 자신을 믿고 있어? 예, 믿는 거 많습니다. 이제 막 오기야 차가지고 이제 말대꾸 하는 거죠. 듣는 것 같지만 그게 말대꾸인데.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라고 할 줄 알고. 예? 그래, 빨리 이왕 뭐 내보낼 것 같으면 빨리 그냥, 예? 여기 뭐 연수원에 와가지고 뭐, 아이고 뭐 일주일 있을 거 뭐 있습니까? 오늘 막 당장 효부 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연수원에 와야 되고. 아, 우리는 참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갔는데 1월 달에 그때 한 10몇 명 나왔어요. 거기 뭐 유학생들이 좀 있고 현지인들 청년들 좀 있고 한 가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 참 처음에 갔을 때 하여튼 전도사 이동이 돼가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날 보고 그 떠났던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 그 말에 딱 매여가지고 나는 잠시 대타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따가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 그래 제가 참 지내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섭섭함을 많이 당하고, 그래 나는 잠시 이따가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날아가는 그 뭡니까 알약미 뭐 양배추 김치 야 그 밥 먹으니까 돌아서면 배고프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냉장고가 여러 개 있는데 뒤져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전에 있었던 그 사모님이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어요. 아니 이래 맛있는 게 많은데 왜 이런 맛있는 거 안 해주고 너희들 왜 양배추만 내놨냐. 그게 뭐 마른 반찬이 많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모르고 이제 주는 대로 먹다가 뒤져보니까 이런 먹을 게 많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 3년 지나면서 참 제 마음에, 야, 이 칠레 사람들 진짜 참 교만하다. 소망이 없더라고,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이 칠레 사람들은 남미의 유럽이다. 우리나라는 남미의 유럽이야. 우리가 제일 잘 나가. 제일 경제가 발전됐어.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 80층 되는 지금 빌딩을 짓는데 남미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죠. 하여튼 건축부임이 제일 많고 하여튼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이 됐어요. 작년이. 그리고 FTA 체결도 돼 있고 그거 가면 전부 다 뭐 자동차는 다 들어와 있어요. 현대기아, 뭐 삼성, 쌍용, 대우. 그래서 그런지 야 사람들이 좀 마음들이 강팍하다. 하여튼 그래서 참 전도하기도 힘들었는데 마침 그 이런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와이프 아카데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댄스 가르치고 한 80명이 와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국립 이제 교육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서무 보는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세균 교회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목사였어요. 시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교통사고가 한번 났는데 하여튼 크게 다쳤어요. 그 사고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셔야 되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목사고, 시아버지가 목사고. 아니,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교회에서 내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급기야는 교통사고 나면서 그런 이제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 불신 이게 들어오면서 막 먹어가지고 먹음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바람에 막 몸이 막 살이 쪄서 옛날에는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만날 때마다 토요일마다 좀 이제 아카데미 마치고 한 시간씩 대화를 해보면 마음에 막 의문들, 불신들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여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그 여동생도 얼마나 많은 의문이 많은지 그러면서 그 여동생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남편하고 이혼은 했고 그 전에 또 다른 여자하고 이제 남편은 살고 이분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애들 데리고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양회를 우리 교회에서 좁은 데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는데 그 아들이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애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늘 이제 종교 교육을 받죠. 그래서 그 구세균교회는 주로 이제 다 제복을 입잖아요. 장교,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장교가 벌써 돼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제복을 입은 사진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늘 이제 구세균의 교리 공부, 그 다음에 생활 지도. 그런 것에 아주 이제 몸이 배기에 있어요, 이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이 우리 수양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둘이 상봉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끌어 안고 10분을 울더라고, 10분을. 울고 웃었다가 울고 끌어 안고. 그럼 지금까지 구세균교회에서 들은 거 다 거짓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목사인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정년퇴직을 하셔도 그 교회에 부인회를 이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구원이 아닌 걸 알고 어머니한테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여튼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어요. 야, 칠레에 저런 사람도 있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저런 야 영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도 확 바뀌어가지고 칠레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늘 보면 이제 뭐 강팍하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칠레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남미의 유럽이다 하고 막 이제 스스로 이런 착각이지만 그 속에 빠지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런 숨겨놓은 영혼들이 있었구나. 그래 칠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우리 월드캠프 하면 야 칠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일 영혼들이 많겠다. 이번 월드캠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캠프도 한번 몸보고 왔잖아요. 나는 뭐 억울한 자가 되었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마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받았어요? 오기로 받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처음에는 오기로 받고 빨리 나가라 안 가나. 아유, 그러면 뭐 내가 더 이상 여기 말라고 사냐. 보따리 사고 난 나의 고향으로 가야지. 조용히 살자.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이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예, 사역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나 부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 믿는 거 많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 말들이 예? 속에서는 다 오기로 다 대답했지만 입으로 다 시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닌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왜 어떻게 날 보고 사역이 안 되지? 내 말을 안 들었어. 교만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버렸어. 이제 그런 말들을 예, 내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뭐야? 그래,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데, 난 들었는데, 사실. 내가 전부 다 귀로 들었지, 마음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여러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뭐, 거기 강남에서도 목사님 만나기 참 힘들어요. 일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 그 예화 중에, 목사님 그 장팔리에서 그래 추워서 얼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왔는데, 그 개도거리 그 참 그 종이가 뭐 따뜻해요. 차디찬 그 개도거리 종이 개도거리를 듣고 주무셨다는데, 그래서 밖에 아침에 일어나서 겨울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는데 그 얼음 밑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잖아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저 물고기도 저 추위에 지키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말이죠, 만약 목사님 같았으면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이불도 얻어오고 쌀도 얻어오고 돈도 얻어와서 연탄 떼고 아니면 장작 패가지고 예? 불 떼고, 아, 그래 따뜻하게 지내시지. 목사님 집이 선산이신데 그 거창에서 선산까지 버스 타시면, 그때 비포장 도로였죠. 그때는 그래 한 두세 시간이면 가는데 아버지 계시지, 형님 계시지. 아니, 목사님 그 집에 가셔가지고 이불 좀 얻어오시고 형님한테 쌀 좀 얻어오시고 그럼 따뜻하게 지내셨는데 왜 그래 안 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고 하나 한마디로 딱 자르잖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나는 막 그런 생각이 막 그 줄줄이로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야, 목사님이 압곡동이나 장팔리 계실 때, 목사님 의지로, 아,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단 말인가? 어? 그럼 목사님 의지가 아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제 내 생각이 TKO가 됐어요. 또 제가 하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바퀴 했을 때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내가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도망가놓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반드시 네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마귀에게 속았다는 말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안 하시고 한마디로 네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믿었어 그러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안 믿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했죠. 야, 마귀한테 속아서 도망갔어. 난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안 믿었다 하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믿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럼 뭐야? 내가 설교하고 내가 교제하고 했던 게 다 뭐야? 다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목사니까 위치를 지키려고 내가 말씀을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믿지 않았다. 정확한 말씀이 없었다. 말씀을 떠났다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말씀을 떠났다는 거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잡혀서, 물론 그 생각이 마귀에 결국 이끌어갔지만 내가 그래서 도망을 갔다. 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또 물었어요. 목사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가 결국 내가 도망가게 된 거는 물론 여러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사님 그때 우리 한밭에 예배당 지을 때, 예? 우리가 골조를 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재경부 땅을 우리가 얻고 또 다른 땅을 사가지고 재경부 주고 교환한 시기죠.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은혜 입어서 그 비스듬한 땅, 쓰레기 가득 찬 땅, 그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이제 지었잖아요. 골조를 다 세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울산교회를 한번 갔어요. 지어놨는데. 그거 보니까 뭐 로비에서 계단 올라가는데 그거는 펑퍼짐하게 계단이 아주 부드럽게 이제 올라가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한바퀴에는 여러분 좀 이제 계단이 가파라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발 디디는 그 발판을 좀 넓게, 좀 넓게 폭을 넓히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올라가다가 뒤로 자빠질라. 그래서 계단을 밟을 때, 디딜 때 그게 폭을 좀 넓히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설교 도면상으로는 여러분 이제 교회 주방이 있는데 바로 위에가 이제 다음 층이 이어져 그 장소 위로 그대로 이제 사택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집 지어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 아무리 뭐 송풍기 달고 해놔도 밑에 교회 주방이면 냄새가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간대요. 하여튼 벽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러면 냄새가 항상 사택에 배겨 있다. 그래서 비껴서 주방이 여기면 사택은 반대로 옆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야 한다. 얼마든지 여러분 설계가 나왔어도 여러분 위치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소요배당을 야 다른 데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아 그래 그때 그 감독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께 가서 아, 김 목사님이 막 예배당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오셔가지고 막 얼마나 저를 책망하는지. 아, 목사님 내 말을 좀 들어보시고 하지 왜 그쪽 말만 듣고 이미 골초 다 지었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더 넓힙니까? 그때 야단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끝날라 하는데 이제 이 입이 항상 방정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감독 좀 바꾸자고 그랬어요. 영 마음이 안 들어서. 그때 뭐 장로님들하고 막 그 사역자들 사모님들이 많이 여러분 계셨는데 그때 다시 또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 이제 큰 여러분 이제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같이 하고 같이 지낸 지 벌써 저도 지금까지 뭐 33년 됐는데 그런 책망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때 얼마나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는지 당장에 보따리 사고 나가라고 막 과음을 지르더라고. 저도 막 그 책망 듣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달아오르고 막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여러분 막 회의 발음은 막 몰아치고 이야 그럼 뭐야 목사님이 이제 사회 그만두라는 소리인데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다쳐서 제가 도망간 이유 중에 가장 큰 도망간 이유입니다. 나는 심각한데 목사님은 한마디로 다 끝내잖아요. 한마디. 한마디면 다 끝나요.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다. 예? 살려주다니요. 그 말이 또 무슨 말이요? 내가 그렇게 너를 강하게 책망을 해야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고 모두가 입을 닫는다. 입을 닫지. 내가 책망 안 하면 다 옆에서 뒤에서 응? 말이 많아지고 응? 네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너를 살려주려고 내가 그렇게 책망했다. 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도망가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왜 그래야 단쳤습니까? 안 물었으면 다 풀어질 건데 도망가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 그걸 이제 제가 참 보면서 목사님하고 참 마음에 야, 이 교류가 없었구나. 항상 목사님이 부담스러워. 예? 가깝고도 먼 당신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예? 뭐, 곁으로는, 야, 우리 스승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참 우리 지도자고 정말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나 해도 막상 만나면 뭔가 서먹하고 뭔가 피하고 싶고 괜히 이런 말 했다가는 찍히면 큰일 나고 좋은 이야기 하고 싶고 여러분 이제 참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들어오냐면 요한 1서의 1장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또한 요한 1서의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마음이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 눈을 가리웠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래 들어왔어요. 야, 그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자, 내가 제일 가까운 주님 안에서 뭐 아버지요, 스승이요, 인도자인데 또한 한편으로도 형제잖아요. 우리가 형제. 그럼 이제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인데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다. 미워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팍 대적하고 뭐 그런 거 아닌데. 미워하는 게 뭘까? 그래,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체가 미움이다. 목사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면 다 미워하는 건 마찬가지다.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다 암암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어둠이 다 미움이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다 똑같으네. 흐름이 똑같네. 그러면 나는 벌써 이미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고 이미 여러분 그 어두움이 눈을 가리워서 소경이었다. 소경. 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야? 야, 이 문제를 한 번도 처리해 보질 않았는데 목사님과 나 사이에, 예? 그 다음에 내 아내와 나 사이에, 또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자, 어두움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 어둠이 소경이 되겠다, 소경. 영적 소경이다. 갈 곳을 알지 못하네. 뭐가 어둠인지, 빛인지, 어떤 길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야, 내가 그런 속에 빠져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래서 난 말씀 깨달았어. 은혜 입었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역사했어. 나는 오래됐어.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 가운데 하나는 빛인데, 여러분 빛 가운데 이미 우리를 두었지만 육신의 생각이 다 뭡니까? 사망으로 이끄는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사망인데,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나?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언제부터 왔나? 그래서 자꾸 이제 더듬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고를 해야 돼요, 사고를.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제가 성격교 있을 때, 우리 딕 선교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은, 여러분, 늘 외로워하셔서 그대, 그 당시에. 야, 너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교제하지만 나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누구한테 교제하지? 누구를 찾아가? 물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나는 내 어려움을 놓고 야, 의논하거나 교제를 해줄 사람이 나는 없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로운 거야. 늘 외롭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그 딕 선교사님을 이래 잊지 않냐고 기억해서 내가 그분하고 교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진짜 얼림 없는 살림에 이런 물질이 어려운데도 비행기 표값을 보내드려서 그 딕 선교사님 초청을 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분 우리를 늘 빼딱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 이것들 목사로 부르네. 목사 제도를 세웠네. 일반교회 목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교회처럼, 일반교회 목사들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늘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야, 사도바울도 봐라. 응? 천막 치는 그 업을 하면서 복음 전했잖아. 그래서 막 뒤집어 놔요. 완전히.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가면 막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우리 사회자들도 성경생들도 당시에는 막 뒷성장이 더 크게 보이니까 자 일단 우리는 어때요? 옛날은 외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맘 열잖아요. 무조건. 그죠? 미국 사람이다. 야, 박 목사님을 가르쳤다. 야, 6.25 끝나고 진짜 참 어려운데 그 가족이 한국을 위해서 선교를 하러 왔다. 고생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보다는 직성사님 말을 더 크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작당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목사하지 말자. 우리도 직장 가지면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늘 보면 이제 목사님을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대적하는 마음, 빼딱한 마음, 옆으로 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암암리에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흘러가는 건 아닌데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흔적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가끔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했지. 목사님이 야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 내 말 안 듣겠어? 너희들 나를 무시해. 아마 내가 서울대학 정도 나와서 이런 일을 한다면 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학벌이 없다고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왜 내 말 안 들어? 우린 같은 편이야. 내가 너희들 살려주려고. 그런데 왜 내 말 안 듣냐? 너희들 교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 그런 말을 예사로 들었죠, 그냥.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야, 진짜, 마음에 내가 내 스스로 종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내가 언제 교만해졌나. 내가 나를 이제 더듬어 보니까, 저는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좀 출세를 빨리 한 것 같아요. 25살에 목회해가지고, 29살에 목산수 받고, 31살에 대구 와서 지역장 되고, 그래서 대구 와서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경북 일대 전체, 대구 시내. 야, 나도 뭔가 이제 좀 잘하네. 뭐 노골적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도전장 얻는 거 아니지만, 속으로 은근히, 아, 나도 뭐,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깊이 마음으로 들리지 않고 귀만 때리고 지나가는 거죠. 목사님이 책망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 보면서 내 마음의 의문을 던져 보면서 목사님 마음을 하나씩 발견해 보니까 완전히 나는 어둠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나를 믿고 살았더라고. 그러면서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속에 근본 내가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사역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주를 위한다 은혜를 입었다 깨달았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하나님은 빛인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의 세계가 야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가 되어본 적이 없구나. 야 우리가 목사님을 속여먹었구나.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 제가 한번 또 다시 질문했어요. 목사님 야 우리 사역자와 싸우신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왜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이지만 뭐 하나님 죽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좀 던져보고 좀 내버려 두지요. 사역자 수련회하면 맨날 살벌해요. 예? 수양회 하면 여러분 좋죠. 또 지금도 밑에 교제하고 있어요. 사역자 교제. 정말 밑에서는 여러분 진짜 예? 살벌한 분위기. 예? 그래서 수양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역자 모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역자 모임 간다 가면 일단은 아이고 또 이제 긴장 초조 불안해야 되겠구나. 그래 왜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까? 목사님이 야 우리가 20, 30명 정도 사역자 있을 때는 참 우리 재밌었어요. 속 딱 했어요. 수양회가 좋았고 참 은혜로웠고 수양회 마치면 사역자끼리 따로 이제 남해 미조섬에 가서 사역자 수련회 안 했습니까? 예? 배 타고 그 섬에 가서 그때는 사역자들이 한 3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가축 죽인 분위기 속에서 하게 애매한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 수영도 하고 막 고기도 잡고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회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 전쟁이죠. 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속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대. 내가 속았어. 나처럼 다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다 형편에 빠져 있고 육신대로 살고 인터넷에 빠져 있고 죄를 짓고 야 내하고 흐름이 다르구나. 나처럼 안 사는구나. 야 저래 놔두면 우리 성교에 타락하겠다. 이 복음이 변질이 되겠다. 그때부터 막 이제 기수도 필요 없고 먼저 군받다는 게 필요 없고 현재 하나님이 서나 안 서나 하나님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나 그것도 크게 이긴다. 그래가지고 기수 날라가 뿌고 오래된 거 날라가 뿌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싸웠다. 그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고. 목사님 기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으로 안 넘어가고 내 마음 가지고 목사님 말 들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야, 그래서 현재 우리 강남에 그 미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차이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은 IQ가 150이에요.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고 대전 침례교 신학교 신학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은 또 침례교가 다 잡고 있거든요. 그 침례교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 제일 좋은 대학교 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영문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박사학위 달라고. 신학 박사학위 달라고. 그런데 늘 평소에 자기 학교에 그 총장 되는 분이 미국 사람인데 아주 뭐 인격적이고 성격도 온화하고 참 존경할 만하고 경력 보면 화려하고 그래서 늘 존경했는데 딱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딱 제출했는데 뭐 논문 보지도 안 하고 한마디로 내 말 들으면 내가 바로 박사학위 줄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부인해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 부인해라. 그 이야기 듣고 막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 이야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네. 두 말 할 것 없이 다 집을 던지고 나왔다 하더라 그 학교에서. 아니 그게 기본인데 그걸 부인하라고. 야, 이 신학 자체가 완전히 마귀네 마귀. 이 사람 전통으로 이런 신학을 배웠어요. 또 나름대로 전통 복음주의자들 D.L. 무디, 찰스 피니 이런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군마도 그 어떻게 복음 전했고 그 생애를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한국 부인이 한 사람이 왔는데 새로 그분을 전도하려고 가서 한 시간을 쫙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체계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누구냐면 강남교회에서 군받았고 간 자매인데 여러분 제일 비실비실하는 자매예요. 그래 이 목사님께서 딱 이야기했더니 그거 이론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한방 빵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더 체계적으로 더 분명하게 쫙 이제 만들어서 또 이제 가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0이 아니고 다 6이잖아요. 두 분 갖다 완전히 케어패 당해버렸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3책을 딱 줬어요. 이걸 읽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구원이 아닌 게 드러났고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 우리 교회 있는데 거기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안종용 목사님하고 교제 받고 이제 인도를 받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기쁜 선교회 교회를 만나서 사귀고 있다. 그 이단인데 목사가 이단에 빠졌구나 하고 쫓겨났어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틀란타 교회 가서 이제 신앙 훈련 받다가 작년에 이러고 이제 우리 강남교회 와서 마하나임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왔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통 복음주의자들 과거에 디엘 무디니 찰스 피니니 여러 사람들 다 생애를 읽어봤는데 박목사님처럼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 바울 이후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자기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사역자들 길러내고 사역자들과 영이 아니면 싸워주고 이런 목사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복음 전통주의자들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들 당시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했지 죽으면 끝났다는 거죠. 복음이. 근데 목사님은 야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사회자들과 저렇게 싸워줄 수 있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막 저렇게 복음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숙제가 생겼다는 거죠. 숙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까? 예? 이해갑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악이니까, 무익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까? 말 됩니까? 그게 숙제라고 하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에, 야, 오랫동안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을 두고 내가 신앙을 하고 사역을 했다는 게 그게 악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름 17장 17절부터 보면, 이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우리 17절에 보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이후로 일 후에 했잖아요.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와 만나서 여러분 자기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이거 다 이제 털어서 반죽해 가지고 불에 구워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자기들 먹어야 할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이제 엘리야와 함께 세 사람이 한 집에서 한 통에서 나오는 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해먹고 끼니 때마다 계속 생기니까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자, 이 가부가 엘리야가 한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좋고 그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지죠. 이제는 당연하지 뭐. 당근이지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위중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는 이 죽음이 왔습니다. 자, 이 죽음을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시체를 두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내가 우거하는 집,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죽였죠. 그죠? 이건 재앙이에요. 왜 이 가부에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재앙이 왔습니까? 왜 아들을 하나님 죽여야만 했습니까? 자, 이걸 질문해 보니까 사람들이 별별 이야기 다 하는데,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스스로 지금 자백했잖아요. 뭐라고?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너무 있지. 너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말은, 자, 떡을 먹고 사는 거는 상관이 있는데, 그까지다 이거지. 그까지. 그 다음에, 엘리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이 살았다 이게. 그게 죄다. 자, 우리 죄가 뭡니까? 자, 여러분 뭐, 예? 어떤 게 죄입니까? 내 허물? 여러분, 내가 어떤 범죄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자, 하나님 앞에서 죄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 아들이 그날 갑자기 죽은 거 아니잖아요. 단시간에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엘리야에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어요. 위중했어요. 지금 위태로워요. 안 나갔어요. 죽으니까 나오더라고. 예?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모든 형편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으로 처리하지요. 내 생각대로. 자,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산다면 그건 고통이죠.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고 말씀에 속하고, 여러분, 모든 형편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의 세계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든, 크고 적은 문제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실수로,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지요. 자, 그게 뭡니까?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두고 있는 게 악이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이 가부의 악이 뭡니까? 엘리야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악이요, 죄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어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이 있다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말씀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교회도 믿고 세상도 믿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안 믿어. 어느새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신앙하는데 익숙해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축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습관을 쫓아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습관을 쫓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자, 이제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 신앙. 내가 하는 것. 신앙을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종교로 바뀌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 마음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익숙한 것으로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섬겨요. 내가 교회 안에 봉사하고 내가 해요. 내가. 내 계산 속에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좋은 건지 판단해서 내가 좋고 부담 안 되는 걸 택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신앙, 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이다. 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의, 내 행위를, 내 마음의 흐름을 조사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나. 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가 아니고, 내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고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져서, 악으로 드러나져서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만 믿는, 예? 그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어둠이다. 어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전부 다 결과는 마지막에 망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나를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마귀에게 쏘아서 다시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둠이다.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형제 자매들끼리 마음을 열고 자기 어둠을 내놓고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교류와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막혀버려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니까 자연히 내가 다 짐을 져야 되고, 내가 다 형편을 내가 잡고 있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이 되고 행복해져요. 우리 마음의 삶,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끄르김이 없을 때 우리가 자유롭고 복된 줄 압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